오늘 하나님 말씀은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선언하신 일곱 개의 그 스테이트먼트, 나는 하고 말씀하신 일곱 개의 메시지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진실입니다. 지난 시간 주님께서 자신의 DNA와 관련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생명호흡이 붙은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섭취함이 없이 음식을 먹어서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 생명은 연장되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섭취함이 없이 개인이 온전하게 된다,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 안에 사람의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와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하나의 음식이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자신의 내면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해서 저는 DNA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십니다. 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대는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성경적인 선언은 이사야 60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세상이 캄캄함으로 뒤덮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추측해 봅니다. 이러한 때에 그분의 DNA가 빛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 바짝 붙어서 따르는 사람, 어둠 가운데 걷는 대신에 생명의 빛 가운데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8장 12절이고요. 거기서 몇 장 더 나가면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렇죠. 낮 시간, 밝음이 있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한 12시간쯤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그냥 여기서는 물리적인 빛입니다. 태양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으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는 주님께서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태양빛으로 인해 밝은 낮 시간 동안에는 어떤 길도 쉽게 걷습니다. 산길이든지 위태로운 갯바위 길이든지 난이 호환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걷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하빛이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높기로 유명한데 우리 한국 교민 가운데 낚시하다가 사고를 많이 당한 곳이기도 하죠. 낮에도 사실 조심해야 되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파도 때문에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밤 2시가 됐다라고 생각해봐요. 해도 캄캄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밤 2시가 되었어요. 그때 대낮에도 성큼성큼 걸을 수 없는 그곳이 밤 2시가 되었다. 그때는 정말 작은 돌뿌리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더듬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환경이 됩니다.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라의 승려였던 원효대사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나라 불교계에서는 그분을 위대한 고승으로 추앙을 하죠. 이런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당나라의 그 선진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여행합니다. 산속을 지나다가 작은 무덤과 동굴 입구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밤엔 목이 너무 말라서 이렇게 더듬다가 바가지에 물이 담긴 것을 벌컥벌컥 마시고 또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해가 밝았을 때 밤에 마셨던 그 바가지 물이 해골에 담긴 빗물이었던 것이죠. 구역질하면서 토하고 그 순간 무엇을 깨달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빛,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영적인 의미에서 빛 말고요. 그냥 우리가 보는 이 빛,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형광, 전구가 만들어낸 어떤 빛, 아니면 밖에 나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태양빛, 이 빛의 권은, 광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빛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해답을, 해결책을, 길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빛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 영역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요한 1서 1장 5절을 잠시 펴주십시오. 요한 1서 1장 5절이요. 성경이 실제가 되고 읽는 자체가 익사이팅해지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실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선언을 하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무언가를 선포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에요. 요한 1서 1장 5절이 바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서신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 빛을 조금 소유하고 있거나 빛을 줄 수 있는 존재,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빛이시다.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누, 우리 세수할 때 쓰는 그 비누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일까? 어떤 어느 경우에도 똑같은 비누는 대부분 딱딱한 고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집에 얼마 전부터 천연 액체 비누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합니다. 그리고 아주 싸기도 하고 좋아요. 어쨌든 고체 비누이든 액체 비누든 비누의 뚜렷한 본질적 속성이 있어요. 북극에서도 그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러하고 거품이 난다는 거예요. 거품이 안 나는 비누가 없어.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어쨌든 비누하면 떠오르는 게 고체 비누든지 액체로 된 비누든지 거품이 납니다. 장소가 달라도 시간이 지나도 이 본질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이분의 본질적 속성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이분께서 빛이시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생하는 그 빛,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동하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렇게 잠시 한번 멈춰볼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제가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서 제 거룩한 상상력을 펼칠 때마다 이 구절로 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시고 HCSB 영어 성경에는 dwelling in unapproachable ligh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unapproachable 접근 불가능한 빛이 그하시고 접근 불가능한 빛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빛 가운데 그하시고 빛이신 그 분을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신다. 빛이신 그분은 지금 우리의 몸으로는 어떤 인간도 접근 불가능한 어떤 빛 가운데 그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이 거대한 차원의 빛이신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사랑과 경외감과 또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비교 대상을 통해서 이분이 커져가야 돼요. 그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unapproachable light, 이 접근 불가능한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창조하신 빛들을 보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광원, 이 빛들이 뿜어져 나오는 어떤 큰 단위를 생각해 볼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태양이에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혹시 그 천체 망원경 아이들한테 사 주신 적 있습니까? 그 하늘을 보는 망원경. 거기 보면은요 설명서가 있는데 가장 첫 페이지 모든 망원경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로 태양 애들에게 쳐다보지 못하게 할 것. 큰일 납니다. 눈 바로 실명해요. 굴절체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어느 정도 밝을까? 보통 빛의 밝기 단위를 루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저쪽 교회에서 쓰던 빔 프로젝트가 3300 루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밝죠. 태양의 밝기는 90만 루멘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밝기냐 하면 우리 빔 프로젝트 280대를요. 이 정도 크기 1m by 1m 되는 공간에 280대의 우리 빔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쏘는 그 밝기예요. 그러나 지구와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빛을 견딥니다. 그러나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주상에는 이보다 밝은 별들이 많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밝은 별들. 오리온 자리 방향에 위치한 리겔이라는 초거성이 있는데 이 별은요, 태양보다 27만 배 더 밝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태양보다 27만 배나 밝은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요, 이 리겔보다 22억 배 더 밝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퀘이사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퀘이사르, 준항성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집어삼키는 에너지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대한 빛 발광체입니다. 순간적으로 이것이 형성됐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 1월, 그러니까 2019년 1월 신문 기사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NASA에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천문 역사상 가장 밝은 퀘이사르를 발견했다. 밝기가 무려 태양의 600조 배에 이른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는 단순하게 묵상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러한 차원의 어떤 발광체,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또 초월하는 차원의 이러한 거대 창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분께서 빛 자체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지금은 그분에게로부터 나오는 빛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한 몸에 느끼는 가운데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지금 품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생각보다 단위가 크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주님을 믿고 예배한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든지 하는 이것들은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어떤 의무와 아니면 부담 가운데 행해요. 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 작은 단위의 존재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학부 과정 3년 끝내고 졸업작품 전시하는 부스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현이도 작품을 전시하고 1, 2, 3, 4층 다 꽉 차게 작품 전시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교하게 만든 실물을 축소한 모델 그리고 또 설계도 해설집 그것을 보면서 오, 대단들 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의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1년 동안에 아주 그 고생한 그런 흔적들, 머리를 막 짜낸 그러한 구체적인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놀라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떤 창작품을 배치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할까?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 2, 3장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 역사의 수천 년간의 어둠이 들어간 그 스토리, 그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회복시킨다는 그런 메시지이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합니다. 성경 마지막 책이 어디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20장, 21장, 22장이 창세기에서 그 낙원을 잊어버렸던 주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었던 것을 온전히 더 큰 차원으로 회복되는 그 그림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거대 도시가 유럽 전역을 차지할 만큼의 거대 도시가 오클랜드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오클랜드보다 수천 배 큰 도시가 유럽 전역을 덮을 만한 거대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는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작품이 내려옵니다. 현존하는 모든 빛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체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렇게 조명시설이 없어요, 그 도시에는. 이게 이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 우리는 이것을 읽어나갈 때 재미가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현실감 있게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감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존하는 태양보다 아까 600조 배 밝은 그 빛을 있게 하신 바로 그 크리에이터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인간이 만든 어떤 조명시설에 의해서 럭셔리에서한 그러한 조명시설이 밝히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으로 그 빛은요,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다른 뭔가가 있는 아름다움과 우리 그 심령을 터치하는 뭔가일까요? 그냥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결코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을 것이며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 빛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 그 주님의 눈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이 아가서 전체 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정반대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 육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 현실입니다. 빛과 정반대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피조물인데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스러운 빛으로 옷을 입힌 존재예요. 엄청나게 큰 단위의 직무를 받고 내 주님을 찬양하던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다른 많은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함으로써 거기에 있던 빛들이 다 제거됩니다. 거기에 있던 진리들이 다 제거됩니다. 그는 거짓을 너무 좋아하고 그는 본질적인 속성이 어둠이고 어둠을 좋아하며 그가 미혹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속성이 본질적 속성이 우리가 아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평화스럽게 보이지만은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를 이 존재 어둠 가운데로 이끌고자 하는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로 이끌고자 하는 그 전쟁 가운데로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은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획책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빛과는 정반대 상관이 없는 이 존재가 어둠 가운데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빛을 입은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빛을 받은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끌어당기기 위해서요. 우리의 속성을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리면 어둠 가운데로 끌려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결코 직접적으로 아니면 도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어둠에 끌고 가지 않습니다. 바로 눈치채니까요. 아주 점진적으로 교묘하게 서서히 우리로 하여금 빛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대신 어둠인 그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빛을 입은 천사처럼 가장해서 이 획책을 합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소속이 변경되어서 빛이신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는 그 메시지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드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빛이신 주님께서 영접되어진 그 주님께서 빛으로 내 삶의 빛이 되시도록 허용하고 또 허용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내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빛의 분량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주님께서는 빛으로 발산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빛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다 사라진다면, 일시적으로 다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이 어둡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어두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떤 사람은 내면에 이 신비스러운 빛이 영접되었지만 이 빛이 거의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과 비슷해요. 그래서 전혀 그 어둠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빛을 어느 정도 밝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을 조금 몰아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그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많이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둠을 많이 몰아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을 구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한 두어 가지 성경 구절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성경 몇 구절을 보면서 주님 빛 맞으십니다. 지금 세상을 비추는 태양빛을 포함한 이 물리적인 빛,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전구 하나하나 주님께로부터 온 것 맞습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구절은 그 이상을 나아가죠. 이 세상을 밝히는 도덕적인 어둠과 윤리적인 타락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그러한 빛이다. 그런 의미도 포함합니다. 두 개 다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모셔드린, 영접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그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예루살렘에 거하던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아마 그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는 이 아기를 보고서야 죽음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놓아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바로 예언적인 어떤 선포를 해요.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아기를 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누구를 향해서? 예수, 아기 예수를 향해서. 과연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유대민족을 넘어서 이방 세계의 사람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을 몰아내고 진리의 빛으로 채우시는 분, 이방을 비추는 빛, 누구? 나사렛 예수, 또 하나님의 아들, 시몬의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성경은 이 동일한 표현을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을 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빛을 창조하신, 태양보다 엄청나게 큰 단위로 빛을 만드실 수 있는 그 분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불려졌던 그 호칭이 이 예수님의 빛 대심을 많이 수용한 한 개인을 향해서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 그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이 호칭일까, 부르심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 주님을 허용해서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으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요구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표현은 태양빛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에 있는 도덕적인 어둠과 진리 아닌 것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런 의미겠죠. 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이 안 계신 이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냐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없는 동안에는 어둠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이 뜻일까요? 우리 심령 내부에 좌정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산하기 원하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열망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어둠이 거하는 것은 사탄의 편을, 사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사탄을 돕는 것이, 사탄을 지원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방해하고 거역하는 것을 내가 어둠에 있을 때마다 사실은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그분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요청함으로써 내 삶의 어떤 어두운 영역 가운데, 주님 이게 어둡습니다. 이 부분에 불확실합니다. 빛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적용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섭취하는가,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빛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은 사탄의 편을 들어준 것이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곳을 빛으로 밝혀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요. 마치 이렇게 블라인드를 탁탁 닫히고 있다가 실내가 어둡네? 블라인드를 거둠으로써 빛이 확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은 어둠이에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뭔가 환하게 밝게 갯바위 낚시를 하고 있는데 밤 11시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곳이 아무리 낮에 자유자재로 돌아다녔던 곳이라도 11시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뭐가 있더라? 그 다음에는 뭔가 작은 틈새가 있었는데? 제가 작업을 하는 스터디 그 서재와 침실이 불과 한 5, 6m 떨어져 있어요. 침대까지는 뭐 거리를 재보면 10m 이상 떨어져 있겠지만. 제 방에서 작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전등을 다 끄고, 이렇게 갈 때 문 하나를 통과하고 또 저 문 하나를 통과해서 침대 모서리를 지나서 제 베개를 찾아가요. 근데 이제 아내가 미리 이제 잠자리에 든 경우에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몇 번 제가 똑같은 장소에 11년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침대 모서리를 쾅 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마님이 깨어나면 어떡하지? 11년 동안 살았는데요. 365일 거의 뭐 한국 갔다 오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여기 스테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지면은 조심스러워져요. 실수를 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지금 다가오는 환경이 주님의 말씀에 어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어둠.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주님의 본질적 속성 중에 하나, 그분의 성품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자주, 많이, 어둠이 느껴질 때마다, 완전 어둠은 아니고 그레이적인 어떤 어스름함, 그런 거 있잖아요. 어둠은. 그런 경우에 미리 빛을 요청하십시오. 어둠에 들어가기 전에. 죄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그런데 시달리기 전에 그레이 영역에 있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빛대어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지금 잘 안 보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빛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 인도를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존중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임하여서 죄 백성들로 하여금 어두워지는 세대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의 자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이르셨어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